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기독교 고전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제한된 어떤 시간이나 제한된 공간 혹은 제한된 어떤 사역,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것처럼 아니면 경건 생활하는 어떤 그런 것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있을까요? 어제 막 얘기했던 클럽? 클럽에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은 클럽 같은 곳에 오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클럽에 가면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경건하고 뭔가 깨끗하고 소위 말하는 이런 예배나 교회에 관련된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나머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시간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로렌스 이 신부님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뭔가 좀 분리되어져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비가 넘치시는 풍성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완전히 바뀌어져서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졌어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전의 삶보다는 낫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진짜 죽어있던 삶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진짜 소망이 없고 죽어 있었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그걸 정말 느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놓으셨는지 그것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놨다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준이고 우리를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이제 그 딱 기준선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떻구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서로를 보면서 뭔가 이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둘 다 올바른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불행의 시작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행이 시작된대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나를 정말 온전히 보게 되고 회복이 필요한 게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있구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살아난 존재고 우리는 서있는, 쓰러져 있거나 무너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있는 존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쓰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안정감을 두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서있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런 것 같다라고 배우긴 한 것 같은데 내 삶은, 나의 상황은, 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에스겔에 나온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져 있는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대언해라.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뼈들이 어떻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서로 맞붙더니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게 진짜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살은 채로 누워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군대와 같이 서있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가득 찬 무덤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또 생각하니까 또 오버랩되는 장면이 떠올라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무덤에 그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옮기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하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 고향으로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오셔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 완벽한 회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무덤을 열고 나왔고요. 나와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 안정감을 두는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고 쓰러져 있는 자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도 아닌 살아있고 일어서 있으며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딱 쓰면 우리는 이 진리가 그렇다라는 건 알겠지만 진짜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걸 보면은 죽어있는 것 같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이 땅에 뭔가 허우적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는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서 나를 보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끼리 비교하면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서 때로는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날카롭게 베는 것 같아요. 더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뭔가 핑계댈 수 없는 합리화시킬 수 없는 날카롭게 우리를 비출 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무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마음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요 이 진리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나의 경험이나 이미 나에게 세팅되어져 있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움직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앞에 붙여요. 한 단어를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일어났고 하늘에 앉힌 존재로 우리가 되었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살고 그것이 진짜구나 믿어지고 그 삶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일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죄의 허물로 무너져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속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영향력들을 뻗치고 있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왔어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어떤 감각들 안에는 인식하는 그 인식의 통로들 안에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하게 반응을 못할까요?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는 왜 받았을까요? 무너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어렸을 적 옛날부터 받은 상처들이 우리가 그게 뭔지도 잘 모를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데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회복됐지만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아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서있고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있고 이전에 받았던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 그 존재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존재로 무조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땅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뭐다? 그 회복된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서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도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네가 더 잘해야 돼, 네가 더 열심을 내야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스스로 잘 설 수 있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진 우리의 삶이 물론 죄의 결과물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가요 말라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버려져서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마르는 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약하거든요. 더군다나 죄된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회복된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귀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중요하고 너무나 급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선택도 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보다 마치 더 급한 것처럼.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고 우리 삶의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요, 아이요, 내 비전이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없이 사니까 어떻게 할까? 열심히 노력하겠죠.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열심히 노력만큼 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열심 역시 나중에 가면 다 말라있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의 많은 것을 예수님께 나누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물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나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관심으로 예수님이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떨어져서 어디에 뚝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과 내가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기도 하고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있는 존재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맨 마지막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의 맨 마지막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끝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절대로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떨어지기면 떨어졌지.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과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관계를 하느냐예요. 피상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관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진진 드셨어요? 쉬세요. 몰라요, 그러면.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 나의 삶에서 그분과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 안에 있는가. 아시죠? 관계는 신경 쓰는 만큼 좋아져요. 마치 식물처럼. 살아있는 모든 게 다 그렇죠. 관심을 주는 만큼 좋아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사랑을 주면 줄수록, 관심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좋아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우리가 정성을 쏟고 가치를 쏟아내야지만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야지만 그분과 함께 친밀해져 있기 때문에 회복된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관심도 쏟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쏟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쏟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지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안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결론은 마른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라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된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과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특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죠. 그냥 교회 안에는 은혜가 안 넘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풍성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관계하고 있나? 나의 삶은 어떻게 그분과 함께하고 있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